제가 작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글로벌 상담소로 넘어왔더니 이전에 몰랐던 좋은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을 위한 결혼 예비 학교도 있었고요. 또 부부들을 위한 부부 사랑 학교와 또 성숙 교실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하셔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 교실, 또 대화 교실, 그리고 부모 교실도 있었고요. 또 화요일과 목요일은 성경 안에서 자기를 만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자기 대면이라는 과목도 있고, 또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상담, 또 심리학, 내과학, 영성을 기반으로 개인의 인간관계나 또 개인 상처, 트라우마 치유를 도와주는 회복 모임과 관계 기술 훈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훈련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좋은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변화와 성숙의 삶 혹은 치유와 회복의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관계를 좋게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또 나는 정말로 예수님 만나서 많이 변했어요라고 했는데 내 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제대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할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통상 마가복음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후반부의 시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반부가 복음의 시대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자연을 제어하는 능력들을 많이 보여주셨다면, 그럼 이제 이 후반부에는 도대체 그 복음의 시대는 어떻게 올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많은 기적의 현장에서 혹은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의 현장에서 이 복음의 시대의 한 단면을 마음껏 누려왔다면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벳세다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저 북쪽 헬몬 산 자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로 나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하셨다고 하지 않고 그 도시로 가는 길에서 이 질문을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마가복음에서 길이라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무려 16번이나 사용되어졌는데 이것은 여행 경로에서 만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도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목표나 목적지로 나아가는 여정 혹은 신앙의 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의 시대가 오게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첫 여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 벳세다에서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할저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인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로 나아가면서 십자가의 여정은 십자가의 길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길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냥 단순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질문으로 이제 제자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관계를 먼저 정립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제자들이 그 길을 다 포기했을 겁니다. 저는 이 행복한 가정생활이나 건강한 목장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부로 살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아본다면, 우리가 같이 목장으로 모이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아본다면 아마 수만 가지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 앞에 서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고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신앙의 여정에서 어떻게 관계를 세워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능적 관계가 아닌 존재론적 관계로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오늘 제자들이 처음 한 답변이 아니라 이미 그 시대에 어느 정도 보편화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정기성 목사님이 마가복음 6장을 설교하셨는데 그 6장 14절 15절에서도 같은 말들이 나왔던 그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내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럼 만약에 제가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들한테 전도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야, 예, 목사님, 더러는 옥하는 목사님 같다고도 하고, 더러는 하용조 목사님 같다고도 하고, 더러는 이동원 목사님 같다고도 하던데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흡족할까요? 흡족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냥 그 이름에 같이 이렇게 연결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하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당대에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은 없다고 평가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을 가장 대표하는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되면 흡족할 만한 일입니까? 흡족하지 않을 만한 일입니까? 물론 지금 우리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다 아니까 이런 평가가 무색하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서 이 평가는 아주 흡족할 만한 평가였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그 흡족함을 표현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냥 다른 사람들의 평가 말고, 내가 얼마나 유명한지,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그런 평가 말고, 내가 뭐 과장님인지 사장님인지 교수님인지 그런 객관적인 기능적인 평가 말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그것은 바로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자, 인터넷에서 이런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목이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몇 점 받았니? 몇 등 했니? 몇 시간 공부했니? 이런 질문만 하는 우리 엄마, 창의적인 엄마가 되기는 다 틀렸다. 여러분, 이 창의적이지 않는 엄마는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얼마나 성과를 많이 올렸는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다 기능적 관계에서 하는 질문들입니다. 반대로 존재론적인 관계에서는 어떤 말을 합니까? 그냥 네가 있어서 참 좋다. 너 존재 자체가 이미 소중하다. 나는 늘 내 편이 될 거야. 이게 바로 존재론적 관점에서 주고받는 대화죠. 폴 트루니에가 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기 전에 심리학도 공부하고 남녀의 차이에 관해서도 배우고 좋은 강좌까지 들었는데 왜 십수년이 지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를 어려워할까? 그럼 이 폴 트루니에는 그것을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 배우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배우자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책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남녀의 차이를 잘 알아서 결혼 전에는 그렇게 사랑이 불타올랐던 게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 했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해도 다 좋게 보였죠. 근데 그 존재론적인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능적 관계가 남습니다. 그리고 기능적 관계는 위기를 만나면, 십자가를 만나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예수님이 내 주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행복하고 이미 좋습니다. 이런 존재론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잘할 때는 좋은데 잘못할 때는 이미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십니까? 그건 존재론적인 연결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혹은 가족과 목장 식구들과 이런 존재론적 관계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어떻게 관계를 세워가야 하는가? 그것은 나 중심으로 주님을 이해하면, 상대를 이해하면 관계가 왜곡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말 그대로 완벽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있으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고 칭찬까지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그 다음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일을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뭐 하셨다고요? 경고하셨대요. 이 경고하다는 말 에피티마오라는 이 말은 마가복음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어졌는데 먼저 보니까 마가복음 1장과 3장 9장에는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했던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는 풍랑이 이는 바다를 꾸짖을 때 사용했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경고했다고 했지만 실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 이야기를 절대로 딴 데서는 하지 말라고 지금 제자들을 뭐하고 있다고요? 강하게 꾸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그런데 톰 나이트는 그의 책에서 이 1세기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세 가지 왜곡된 기대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메시아가 앞으로 오면 성전을 재건하거나 정화하는 일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메시아가 앞으로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적을 굴복시켜야 한다. 세 번째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실현해서 저 이방인들이 자기 분수를 알도록 이방인들을 창피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들에게 메시아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압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베드로 역시 이런 1세기의 보편적인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31절에 새로운 메시아관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면서 그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라고요? 압제에서 구해주고 뭐 이방인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어떻게 하셔요?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에 나는 종말론적인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세기의 유대인들이 또 오늘 본문의 베드로나 제자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32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항변하다는 단어가 조금 전에 그 꾸짖었다는 단어 에피티마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역본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표준세번역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했다. 흠정역에서는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항의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붙잡고 펄쩍 뛰고 항의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제가 이 가정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통상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붙잡습니다. 남편도 붙잡고 자녀도 붙잡고 뭐 가까운 지인도 붙잡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그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상대방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 또 상대방이 잘 헤쳐나가기를,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그 붙들려는 마음이 정말 그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염려, 나의 불안, 나의 걱정 때문에 붙드는 것인지를 살펴볼 줄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붙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붙들었다고요? 나 때문에 붙들었습니다. 내 기대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정준 작가가 쓴 미친 사과나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상담소 그룹에서는 이불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마을에서 산비탈을 개간해서 배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배를 수확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온갖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배나무는 해마다 쑥쑥 잘 자랐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노고에 보답하듯이 각 나무마다 튼실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배가 열렸어야 됐는데 빨간 사과가 다 달려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 묘목을 잘못 골라온 탓에 그만 배가 열리지 않게 된 것이죠. 지난 몇 년 동안 배가 열리기만을 확수고대했던 사람들은 이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그들은 여기에 달린 것은 사과가 아니야, 그래서 배라고 부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마을에는 이미 이전에 누군가 심어놓았던 사과나무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어떡할까? 그러다가 또 결정하기를 그 사과나무도 배나무라 부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열매를 따서 시장에 갔더니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를 따서 배라고 얘기하니까 놀림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비탈에 심어놓았던 모든 나무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몇 년 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다 물거품되었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분노와 좌절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배가 열려야 할 자리에 사과가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과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과로도 행복할 수 있지만 그 사과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왜 내 기대와 달라? 내 왜 생각과 달라? 나의 희망과 왜 다르지? 거기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면 좌절과 수고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 기대대로, 내 이해대로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항의하고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배 대신 열린 사과를 수용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내 기대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수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여정에서 어떻게 관계를 세워가야 할까?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베드로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것도 참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라고 하는 당대의 평가를 믿었고 또 예수님을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구원해 줄 능력의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심지어 훗날 예수님마저도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 베드로는 꾸짖으면서 그가 아니라고 가면 안 된다고 말려도 주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가려운 곳을 너무 잘 긁어주는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 가려운 거 다 긁어주는 사람. 내가 할 말 대신 해주고 내가 하기 좀 찜찜한 일을 대신 도맡아 해주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진리가 떠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도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베드로의 이 많은 일들은 어쩌면 예수님도 눈 슬쩍 감고 그래 십자가의 길은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다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 라고 굳이 돌아설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베드로의 충성, 사랑, 배려 다 이해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다시 베드로를 에피티마오 또 한 번 꾸짖습니다. 자, 우리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말해서 그냥 대표로 야단 맞는 것일 뿐이지 지금 예수님의 시야에는 베드로의 그 생각 실은 모든 제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기대 모든 제자들이 별로 다를 바 없는 대동소이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꾸짖음은 베드로 한 명을 향한 꾸짖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향한 꾸짖음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격을 베드로의 인간 그 자체를 꾸짖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꾸짖었던 것은 베드로의 그릇된 그 가치관 1세기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잘못된 메시아관을 꼬집은 것입니다. 바로 그 생각이 그 가치관이 사탄과 같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끔찍하고 나쁜 말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에게 나타난 사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돌 떡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배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이거 나쁜 말 아닌 것 같아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높은 곳에서 막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보호해 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별로 안 나쁜 말 같은데요?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내 재산 다 줄게. 여러분 이거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별로 나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데 왜 이것이 사탄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말은 악한 말, 나쁜 말이 아니라 그럴듯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듯한 말. 지난주일 저희가 글로벌 상담소에서 연합 세미나를 했는데 그 강사분의 마지막 멘트가 저에게 참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그 페이지에 이 PPT 타이틀이 이거였습니다. 사슬에 묶는 말 사용하지 않기. 그러니까 사슬에 묶는 말이 뭔가 봤더니 이런 말이래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은 절대 그 짓을 그만두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말 우리가 잘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사람을 사슬에 묶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사람은 안 바뀌는 걸까요? 네, 물론 바뀌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난 4, 50년을, 지난 6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몇 주 만에 성경 공부한다고 다 바뀌겠습니까? 어떻게 5년, 10년 만에 60년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금방 바뀌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안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조금 있다가 어떤 일까지 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야 여기까지 보면 인간 안 바뀌는구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베드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변화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람의 말을 사람의 일을 떠올립니다. 그렇지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지. 오늘 그런 사고 그런 가치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앞서지 않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제자 베드로도 사탄으로 불릴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그럴듯한 인간의 말을 수십 번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의 마음을 쫓아가는 일들이 허다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잉글리시는 마가복음 강의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회를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 시작. 제자로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전 생애를 드린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전적인 자유를 얻는 길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고쳐 쓸 수 없다고 하지만 아니요 말씀이 된다고 했는데요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말씀이 그렇게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했는데요 말씀을 붙드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